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을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께서 각 심령에 역사하셔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은혜가 채워져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주 앞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손 마른 사람과 예수님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손이 마른 사람이 있고 그 손이 마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본문 6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 회당이란 게 뭐냐. 회당. 유대인에게 회당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곳이거든요. 저 밑에다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회당은 모이는 모인다는 뜻인데 함께 모이는 곳, 집회소라는 뜻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가르치고 강해하던 기관이자 모임 장소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유대인에게는 성전이라는 매우 중요한 예배 처소가 있습니다. 그 성전과 다르게 이 회당은 어떠한 곳이냐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만 살지 못하고 나라가 다른 나라에 지배를 당하다 보니까 세계 그 당시에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라는 뜻인데 그들이 성전 예배하러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회당을 지어놨어요. 회당을 지어놔서 저기 동물 제사를 드린 건 아니지만 그곳에서 모세 율법을 강독하고 강해하고 그걸 배우는 그래서 예배하는 공간으로서 회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회당에서 자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증거 구절로 누가복음 4장 16절에 먼저 그 부분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만 되면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늘 안식일마다 하시는 일이에요. 회당이 또 어떤 곳인가를 한번 제가 볼게요. 이 그림으로 이게 회당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겼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회당은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운 거죠. 근데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가운데에 누구를 만났느냐.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6절을 보시면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쪽 손이에요?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이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농담으로 그래요. 오른손이 말랐으면 왼손잡이겠지. 제가 볼 때는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이 마른 거예요. 오른손이 말랐다는 것은 뭐냐면 밑에 설명을 써놨습니다. 오른손이 손이 마른다는 게 뭘까 잘 모르겠어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추정하기로 이렇게 말합니다. 손이 마비됐다고 말합니다. 손이 마비됐어요. 마비됐다는데 어떤 사람들은 신경이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경이 죽으니까 손이 마비되니까 손을 움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혈액순환이 되지 않거나 질병이나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손의 기능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아예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까지 직면한 사람이에요.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이 왜 회당에 들어왔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들어온 거죠.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어떠한 병도 다 고치신다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으니 안식일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간 걸 알고 이 사람이 들어와서 예수님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만나고 싶은 이유는 자기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는 이날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었습니다. 10절을 볼까요? 10절에 보면은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을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손을 내밀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손이 회복이 되었다는 것은 영어 성경 보면 완벽하게 고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완벽하게 고침을 받았대요. 오랫동안 쓰지 못했던 손, 마비됐던 손, 신경이 죽었던 손이 되살아난 것이지요. 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어떤 환자가 정말 오랫동안 괴롭혔던 그 병으로부터 예배 드리는 가운데 치유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배 가운데 누군가가 치료받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지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구나 하면서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자리에 더 많이 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꿈을 꿉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그런 꿈을 꾸는데 말할 수 없는 고민으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오는 성도가 있고 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자기만의 비밀스러운 병이 있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병이 나아요. 마음의 치료가 생겨요. 그리고는 그분이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요 100마디 설교보다 그 한 번의 경험이 그 교회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죠. 그런 꿈이 있어요. 목회자에게는.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건 축제이지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마땅히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야 되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예배 시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누군가는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그 시간을 축복의 시간이 아니라 비난의 시간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안식일 논쟁이라고 유명합니다. 논쟁이란 건 뭐죠? 말싸움을 하는 것이죠. 말싸움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대방 감정을 확 긁어버립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약점을 후벼팝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칼로만 사람 베이면 아프다고 하죠. 말로 사람 마음 베어봐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오래 남습니다. 저도 오래 남더라고요. 이게 진짜 오래 남아요. 이 마음의 상처. 논쟁은 안 하는 게 좋아요. 특히 예배 시간에 같이 은혜 받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고발할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마음부터가 불순하죠. 고발할 증거 무엇으로 고발할 것인가? 안식일에 뭐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 엿봤다고 합니다. 엿본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몰래 숨어서 뭐 하고 있나 하고 쳐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발하기 위해서 드러내지 않고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엿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찬스가 왔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 그 자리에 왔어요. 예수님 만나서 병 고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자, 그때 이 사람들이 봅니다. 아, 예수가 어떻게 행동할까? 과연 이날이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칠까 안 고칠까? 그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병을 고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배경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라는 게 어떤 날인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안식일을 안식교가 있죠. 안식교. 안식교는 언제 모입니까? 토요일날 모입니다. 안식일이 구약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토요일날 모였기 때문에 요즘에 안식교도 토요일날 모이는 거예요. 그들은 주일날 인정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얼마나 그날을 중요시 여기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이게 어떤 본문이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유대인 모세에게 십계명을 줬던 내용입니다. 그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면서 그 내용에 설명을 해준 거예요. 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모든 사람과 모든 동물들이 다 뭐하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뭘까요? 질문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만 했지 구체적으로 이거 저거 저거 세부사항을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 안 해야 되는데 그럼 무엇부터 안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출애굽기 31장 14절에 어마무시한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일을 어기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되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또 그 다음에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누가 죽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신다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 안식일에 일하면 죽습니다. 무시무시하고 살벌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안식일에 일했다가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많았습니다. 하지 말라고만 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자기 죽을지도 모르고 그랬다가 일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목숨을 잃은 이야기가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안식일이 이 정도로 유대인에게는 중요합니다. 이걸 철저하게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외쳤던 사람들이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게 하여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들이 모으고 모으고 모아 추려서 39가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 유명한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될 거 39가지의 항목을 쫙 정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암기를 시켰습니다. 왜? 이거 어겼다가는 죽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환자를 고치면 안 된다고. 죽을 병에 걸린 환자를 고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내일 고쳐도 되는 안식일 다음날 고쳐도 되는 병을 구태여 언제 지켜요? 언제 고쳐요? 안식일날 지키는 것은 안 된다. 합당하죠. 합당하죠. 안식일날 안 고치고 그 다음날 고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꼭 안식일날 고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자, 그런데 안식일날 회당 안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오른손 많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꼭 그날 고쳐야 됩니까? 그 다음날 고쳐도 됩니까? 그 다음날 고쳐도 되는 거예요. 안식일날 고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고침을 받을까 안 받을까 이것을 엿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8절을 볼까요? 정면 돌파를 합니다. 내일 고쳐도 되는데 미루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한가운데 서라. 한가운데라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같이 있는 그 한가운데 딱 세워놓고는 그가 일어나 섰습니다. 일어나 섰어요. 예수님 뭐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어나 서라고 했습니까? 구경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치시려고. 고치시려고. 자, 그 다음에 바로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기를 엿보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하여 몰래 병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감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자,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게 옳습니까? 악을 행하는 게 옳습니까?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게 옳습니까? 죽이는 게 옳습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게 좋습니까? 내버려 두는 게 좋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당연히 환자를 고치는 게 옳지요. 이건 우리 시대의 시각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 우리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나 그 당시 시대로 들어가서 보면 마치 조선시대에 노비 제도가 있을 때 시대로 들어가서 노비의 생활을 알듯이 오늘날 이 시대는 노비가 없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과거 시대라는 게 그래요. 유대,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안식일에 내일 고쳐도 되는, 월요일날 고치고 화요일날 고쳐도 되는 병을 안식일날 고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이 선을 행하는 일이랄지라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랄지라도 안식일날에는 하지 말고 언제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 다음날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 옳습니까? 예수님이 오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라요? 우리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이 당시의 시각으로 보면 누가 옳습니까? 예수님이 어려운 질문 하신 거예요. 굉장히 쉬운 질문 같은데 우리 눈에는 너무 쉬운 질문인데 예수님 눈에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눈에는요 너무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느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이 옳다고 하자니 안식일을 어기는 거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이 옳다니 누구의 말이 틀려버린 거예요? 예수님 말이, 예수님 행동이 틀린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느 쪽에다가 내가 판단을 해야 될지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너무너무 큰 고민을 안겨줘 버린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말 듣고 나서 아이고 우리의 생각이 짧았구나, 예수님이 무조건 옳으시죠, 그럴지 알죠? 아닙니다. 자, 11절 볼까요?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노기가 가득하여. 노기란 건 뭡니까? 분기 팽창했다는 거예요.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어요. 하늘을 향하여 뻗어 올라갔습니다.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손을 의논했다고. 뭐냐면 예수를 어떻게 제거할까, 예수를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바리새인들이 생각을 한 것이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야기를 쭉 들어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썬데이 일요일날 이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나 구약의 안식일처럼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드리고 가서 일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한다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한다고 해서 뭐 벌 받습니까? 뭐 오늘 주일날 교회 와야 되는데 직장에서 오라고 하니까 직장 가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약의 잣대로 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는요 그런 일이 안 벌어져요. 자,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것인가? 참 안식일과 관련지어서 우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80년도에 교회를 다닐 때 제가 다녔던 첫 번째 교회 목사님이 안식일주의자였어요. 근데 안식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하면서 구약 안식일처럼 지켰습니다. 그래서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우리,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애들과 같이 몰래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그 여름에 마켓 가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 먹었을까요? 안 사 먹었을까요? 저는 못 사 먹었어요. 목사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야 되는데 목사님이 무서워가지고 저는 못 사 먹었어요. 저는 일요일 날 공부를 안 했습니다. 제가 너무 잘 믿었는가 봐요. 공부는 토요일까지만 하고 일요일 날은 절대로 공부하지 마라. 그런데 이상하게 TV는 봤어요. 웃기지요? 텔레비전은 봤어요. 왜요? 목사님한테 안 들키니까. 오늘날 이런 이야기하면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그 80년대, 70년대에 신앙생활했던 우리 장로님 세대들 분들은 어떻게 지금도 이해하고 있어요? 왠지 꺼림칙하지 않습니까? 안식일날 내가 일을 하면 뭔가 하나의 저주를 받을 것 같고 막 징계를 받을 것 같고 일하면 안 되는데 물어봅니다.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게 옳아요? 악을 행하는 게 옳아요? 안식일날 환자를 고치는 게 옳아요? 고치지 않는 게 옳아요? 예수님이 왜 그 질문을 하셨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던집니다.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는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왜 의도적으로 고치셨는가? 이걸 여러분과 제가 해결해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인지가 결론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확인을 해볼게요. 자, 오늘 6장 6절부터 11절까지 읽었어요. 6장 6절 바로 앞절이 6장 5절입니다. 6장 5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기 인자는 누굽니까? 사람의 아들인 예수께서. 예수는 자기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사람의 아들인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설득이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 말한 다음에 바로 6절부터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신 거예요. 그럼 무엇을 증명하신 거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내가 고치면 옳은 거야.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러면 질문을 던질게요. 안식일의 주인은 원래 누구 겁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원래 누구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에 보면 하나님이시죠? 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날을 정하셨거든요. 증거를 여러분들 제시합니다. 2장 창세기 2장 3절. 창세기 2장 3절에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언제 쉬었어요? 안식일날 쉬셨거든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쉬었다는 건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인 예수님이 딱 오셔놓고는 뭐라고 합니까? 인자가 누구의, 어디의 주인이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아들인 예수님을 자기를 어떻게 높여버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동급으로 올려버린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게 화가 난 거예요. 인간인 주제에, 사람인 주제에 감히 창조주 하나님과 동급으로 자기를 올리다니. 안식일의 주인은 오직 우리 하나님뿐인데 인간인 주제인 예수라는 인간이 어떻게 안식일을 주인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안식일날 환자를 고치면 안 된다고 했는데 환자를 고쳐버린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과 저는 고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안식일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주인입니까? 이제 헷갈리시죠? 아, 하나님이 안식일 주니까 안식일 날 병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안식일 주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병을 고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식일 날 병 못 고치게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안식일 날 병을 고쳤어요. 누가 옳아요? 어느 쪽을 우리는 가야 됩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확인할 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그 유명한 구절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아버지가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을 정하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누굽니까? 나라는 거예요. 나가 누굽니까?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내가 길인데 내가 간 길로 너희들이 가야 누구에게로 갈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식일날 병을 고치신 예수님을 누가 인정했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요.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구약식대로 안식일을 지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게 설득이 안 돼요. 초대교회도 이게 설득이 안 됐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를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로마 교회가 그 당시에 세워졌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 간에 막 어마어마하게 싸운 거예요. 뭐 때문에 싸운 줄 알아요? 안식일이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이거 싸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가지고 싸웠다고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거 싸운 거예요.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 중에 로마서 14장 5절을 봅니다. 구체적인 증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로마 교회 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성도는 이 날을 전날보다 낫게 여긴다는 건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이 날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주일이겠죠.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이겠죠. 이름만 바꾼 거예요. 안식일에다가 주일로. 그러나 내용은 다 뭘 지켜야 돼요? 구약에 안식일처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주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일을 월요일보다 더 낮게 더 중요시 여기고 그러나 어떤 성도님들은 또 어디서 또 들은 게 있어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낮게 여기고 자 어느 쪽이 옳습니까? 주일을 중요시 여기는 게 옳습니까? 주일이나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다 똑같다고 하는 것이 옳습니까?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헷갈릴 거 없어요. 바울이 뒤에 말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고. 이게 답입니까 이게? 답은 뭐라고 해줘야 돼요? 모든 날이 똑같다고 하든가 아니면 주일날이 더 중요하다고 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래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는 건 뭡니까? 안식일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안식일을 중요시 여기고 주일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주일을 중요시 여기고 월요일날과 주일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똑같이 여기고 각자 자기 마음대로 확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더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자 보십시오. 14장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 즉 특정한 날 주일날을 중요시 여기는 자는 누구를 위하여 중요시 여기라고 합니까? 주를 위하여 중요시 여기십시오. 자 이제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준이 방금 전에는 주일날을 월요일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과 주일이나 월이나 똑같이 여기는 사람을 각각 마음이 확장한 대로 하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주를 뭐라면은 누구를 위하여 중요시 여기라고 합니까? 마음으로 자기 나름대로 결정을 하되 누가 중심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라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기준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길이에요. 각각 중요시 여기도 나는 주일날 중요시 여기고 싶어. 근데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 배운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그러면 주일하고 월요일날도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누구를 위하여요?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특정한 날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 모든 날이 같다고 하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 그럼 어디가 합의점입니까? 주를 위하여가 합의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부터 교회가 확실히 세상기라고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14장 8절 가볼게요. 이 얼마나 유명한 구절인지 모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어릴 때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한테 어떻게 배웠든 간에 여러분과 제가 명확한 기준이 생겨야 돼요.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열렸어요.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돼요. 그 길은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주를 위하여 마시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나니.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가 더 중요합니까? 주를 위하여가 더 중요합니까? 답을 말씀하지 마시고, 저는 답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체험적으로 주를 위하여가 좋아요? 더 중요해요? 사느냐 죽느냐가 더 중요해요? 이제 솔직해지셨네. 사느냐 죽느냐가 더 중요하죠. 내 목숨이 달려있는데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가치관은 예수 믿는 사람이랑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가치관이 안 바뀌면 사느냐 죽느냐 앞에서 예수님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셔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가 아, 이 날을 더 중요시 하기고, 아니 모든 날이 똑같아, 자기들끼리 도토리 키재기 막 싸움하는 거예요. 막 논쟁을 하고 싸우니 얼마나 감정이 막 복받치고 막 화가 났겠습니까.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 하나 욕먹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느냐 죽느냐까지도 중요하지 않다는데 내 자존심 하나 무너진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멘 하셔야지. 아이, 목사님 모르는 소리입니다. 나 교회 와서 내가 제일 중요한 게 내 자존심입니다. 내 자존심 무너지는 건 난 절대 못 견딥니다. 내가 옆에 교회를 갈지언정, 차라리 교회를 안 올지언정 내 자존심 무너지면 나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놓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진짜 믿는 것일까요? 무서운 이야기를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치시면서 던져준 거예요. 너 바리새인과 서기관, 손 마른 자, 그 옆에 있는 제자들 다 향해서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나를 이제 너희 인생의 새로운 길로, 새로운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거 받아들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하여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했을 때 여러분과 저의 개성의 차이, 성향의 차이, 자라온 환경의 차이를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담대하게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짓겠습니다. 결론을. 첫 번째 줄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가치관은 오직 주를 위하여입니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가치관 바꾸십시오. 오직 주를 위하여. 두 번째 줄 읽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 살았든 이제부터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새로운 길이 누구의 길입니까?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살든 죽든 오직 주를 위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인생이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입니다. 완벽하게 살아가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시작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길이 우리 인생을 축복으로 인도하시는지 저주로 인도하는지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주를 위하여 걸어갔더니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보듬고 계시는지를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의 가치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까지도 오직 기준은 내가 살고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인생의 모토, 그 가치관을 마음에 심고 이번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6장 부르시겠습니다.